VOA 세계 뉴스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22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나 중동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예루살렘 주재 미 대사관에서 네타냐후 총리와 회동을 갖고 가자지구에서 전쟁 중인 하마스, 레바논, 헤즈볼라와의 분쟁 종식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요르단과 카타르를 방문할 블링컨 장관은 이번 중동 순방에서 휴전에 필요한 가자지구 전후통치 및 재건계획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미국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날 성명에서 전투가 계속되는 동안 이스라엘과의 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네타냐후 총리 면담은 미국의 중동 관련 정책 방향을 결정짓게 될 내달 5일 미 대선 전에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이날 이른 시각 이스라엘 중부와 북부의 군기지에 로켓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는 성명에서 테라비브 인근 기지 두 곳과 하이파 서쪽의 기지 한 곳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인한 이스라엘 측 사상자 보고는 없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헤즈볼라의 이 같은 공격은 이스라엘군이 12일 밤 수도 베이루트의 정부 의료시설 하리리 병원 인근에 공습을 가해 최소 13명이 사망하고 57명이 부상한 데 뒤따른 것입니다. 레바논 보건부의 이 같은 사상자 수치는 무장대원과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하리리 병원 근처에서 헤즈볼라 목표물을 겨냥한 공습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이 공습은 병원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병원을 겨냥한 것도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도와 중국은 국경에서의 마찰을 완화하기 위한 상호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인도 정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수브라마냠 자이샹카르 인도 외무장관은 이날 이같이 밝히면서 우리는 순찰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고 이를 통해 우리는 2020년 충돌 전의 상황으로 돌아갔으며 중국과의 교전 중지가 완료됐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인도군 고위 관리를 인용해 양국군이 상호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합의된 일정에 따라 국경지역 내 분쟁 지점들을 순찰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순찰 간 양국 합의 사항에 반하는 위방 사항은 없는지도 서로 확인하게 될 것이며 현지에 배치된 양국군 병력도 일부가 철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이번 합의가 국경 전체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2020년 이후 분쟁이 발생했던 지점에 국한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인도는 최근 외교 군사 소통선을 통해 중국-인도 국경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인도가 국경을 마주한 인도 최북단의 라다크 지역에서는 4년 전 양국 군 간의 충돌로 인도와 중국 측에서 각각 20명과 4명이 사망했으며 이후 양국군은 해당 지역에 수만 명의 군을 주둔시키며 긴장 상태를 지속해왔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22일 러시아 북한 군사협력의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태효 한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브리핑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이 같은 입장이 도출됐다고 전했습니다. 김 차장은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며 현재와 같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전투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 대응 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연합뉴스는 관계자를 인용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해 단계별로 시나리오를 보면서 방어용 무기 지원을 고려할 수도 있고 한도를 지나쳤다 싶으면 공격용 무기 지원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용현 한국 국방장관은 21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와 만나 최근 러시아에 대한 북한군 파병 관련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김 장관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골드버그 대사와 회동을 가졌으며 북한의 파병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도 역내 안보와 관련해 미한일 안보협력이 역사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다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고 한국 국방부는 덧붙였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척 베리, 마이클 잭슨, 어리사 프랭클린의 이름으로 대표할 수 있는 록큰롤 음악. 지난 주말에 미국 북부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록큰롤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준 음악 예술인들을 명예의 전당에 올리는 헌액 행사가 있었습니다. 록큰롤 음악으로 세상 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록큰롤 음악과 공연으로 세대를 움직여온 노력 그리고 그 역사에 경의를 표하는 행사인데요. 최고 영예의 대중음악 행사 중에 하나가 바로 1986년에 시작한 록큰롤 명예의 전당 헌액식 입회식이었습니다. 자, 그 주인공들은 클리블랜드에 자리한 록큰롤 음악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체험도 할 수 있는 박물관 겸 전시장인 명예의 전당의 이름이 새겨집니다. 록큰롤 명예의 전당에는 음악의 창의성과 혁신에 노력한 작곡가, 프로듀서, 또 청소년 문화에 영향을 미친 언론계, 뮤지컬계 인사들도 헌액이 되는데요. 하지만 몇 시간에 걸쳐서 진행하는 헌액식 겸 축하 행사를 생중계하고요. 또 공연 실황까지 다시 방송하는 것이 주목받는 이유는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이 공연자들, 공연자 부문의 가수들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데뷔한 지 최소 25년은 지나야 후보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이 록큰롤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는 인사는 그야말로 전설 같은 존재로 추앙받는데요. 2024년 올해 록큰롤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가수들은 모두 8명이고요. 1946년생으로 올해 나이 78이 된 가수 쉐어, 1977년에 데뷔한 그룹 포리너, 75세 영국 가수 오지 오스번이 있고요. 그리고 1990년대 데뷔한 미국 가수 메리 제이 블라이지 등이 있습니다. 이들의 헌액식은 그들만큼이나 유명한 후배 가수들 또 배우들의 진행과 합동 공연으로 빛이 났고요. 뮤지컬 엑셀런스 상을 받은 역시 미국 가수이자 배우인 올해 83세 디온 워윅의 아주 파워풀한 공연으로 큰 박수의 시상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10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지금 시각은 아침 9시 8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15도 매우 맑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떤지 먼저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10월 23일 수요일 북한. 대부분 지역으로 내리던 비와 북부 지역의 눈은 오전에 그칩니다. 하지만 한북 청진과 선봉은 낮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황해도와 평안남북도, 강원도 함남 동해안 지역은 맑아집니다. 최저기온은 0도에서 13도, 낮 최고는 3도에서 20도입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 보실까요? 평양의 아침 최저 8도에 머물겠습니다. 개성은 9도입니다. 신의주의 아침 최저 해상과 함께 5도고요. 함흥이 11도로 가장 높겠고 원산 10도입니다. 낮에는 평양이 14도까지만 오르겠고요. 개성은 16도, 신의주 13도, 중강 9도. 함흥과 원산은 19도에서 20도 정도입니다. 청진의 낮 최고 14도, 해산은 8도입니다. 동해상 흐리고 가끔 비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은 1.5에서 3m, 먼바다 4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구름 많다가 맑아집니다. 앞바다 물결 1.1에서 3.5m, 먼바다 4m로 오전의 물결이 더 높겠습니다. 10월 23일 수요일에 북한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자, 지구촌 오늘 순서에서 미국을 포함한 세계 곳곳의 소식 살펴드립니다. 주간 프로그램은 이야기 미국사인데요. 린든 존슨 대통령 시대에 관한 내용 준비되어 있고요. 미국 정치 ABC, VOA 매일 영어, 미국 정부 견해 반영하는 논평 이어집니다.
정확한 뉴스, 균형 잡힌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중동 순방 일정을 시작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22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나서 영내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합주를 돌면서 치열한 유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동유럽 국가인 몰도바가 국민투표에서 근소한 차이로 유럽연합 가입에 찬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튀르키예의 반정부 인사이자 저명한 이슬람 성직자였던 페흘라흐 길렌 씨가 사망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중동 소식 보겠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또 이스라엘에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블링컨 장관이 22일 이스라엘에 도착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났습니다. 그는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도 만날 예정입니다. 앞서서 미국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이 21일에서 25일까지 이스라엘과 중동 안의 다른 나라들을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10월 7일에 가자전쟁이 시작된 뒤에 블링컨 장관이 중동을 방문한 것이 이번이 11번째라고 합니다.
네, 자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번 중동 순방에서 어떤 문제를 다룹니까?
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이 21일 정례 회견에서 가자 휴전과 레바논 사태 해결을 언급했습니다. 파텔 수석 부대변인 말을 들어보죠.
Throughout the region, Secretary Blinken will discuss the importance of bringing the war in Gaza to an end, securing the release of all.
네, 가자 전쟁 종식과 인질 전원 석방 보장 그리고 팔레스타인 주민들 고통 완화의 중요성을 논의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또 블링컨 장관이 이스라엘과 이슬람 무장 조직 헤즈볼라 사이 분쟁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701호를 완전하게 이행하고 이른바 브루라인 양쪽에 있는 민간인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외교적 해법에 이르러야 할 필요성도 논의할 것이라고 파텔 수석 부대변인이 설명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언급된 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701호 그리고 블루라인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네, 이 해당 결의안이 지난 2006년에 채택됐는데요.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서 완전하게 철수하고 이 블루라인과 이 레바논 리타니강 사이에 이 레바논 정규군과 유엔 평화 유지군만 주둔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블루라인은 이 지난 1978년부터 이 레바논 남부를 점령하고 있던 이스라엘군이 지난 2000년에 철군하면서 유엔이 그은 경계선입니다.
네.
이 선이 레바논을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골란고원하고 분리하고 있습니다.
네. 블링컨 장관이 이번 중동 순방에서 가자 휴전을 두고 어떤 돌파구를 만들 수 있을까요?
네,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이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의 수장인 이 야히야 시나르를 이스라엘이 얼마 전에 제거하자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 가자 전쟁을 끝낼 새로운 기회가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AFP통신은 이 미국 정부 관리들이 이 하마스가 새 지도자를 아직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블링컨 장관 순방에서 이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본다고 22일 전했습니다.
네. 뭐 지금 하마스 지도부가 뭐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하마스 쪽에서 협상을 지휘할 수 있는 주체가 없어진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블링컨 장관이 대신에 이번 방문에서는 전쟁 이후에 이 가자 통치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네.
또 가자 지구를 위한 인도적 구호를 늘리라고 이스라엘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고 영국 BBC 방송이 전했습니다.
네. 자, 파텔 수석 부대변인이 강조했듯이 레바논 사태도 지금 빼놓을 수가 없는 의제죠.
맞습니다. 이 블링컨 장관이 방문한 나라들에서 레바논 안의 이스라엘군 작전을 중요한 의제로 삼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미국은 지금까지는 이 레바논에서 즉각 휴전하라고 촉구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전투를 끝내고 민간인들을 살릴 이 궁극적인 외교 해법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기는 했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 특사가 21일 레바논에 가서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사이 휴전 조건을 논의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모스 호크스틴 특사가 21일에 레바논 관리들을 만나서 휴전 조건을 논의했다라고 몇몇 언론이 전했습니다. 호크스틴 특사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모두 이 안보리 결의안을 지키지 않는다면서 이 결의안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또 해당 결의안을 공정정확 투명하게 이행하는 것을 보장하려면 뭘 더 해야 하는지 지금 미국 정부가 강구 중이라고 이 호크스틴 특사는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지난달 그 이스라엘군 공격으로 사망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만들었던 벙커예요. 엄청난 액수의 돈과 금이 있다는 발표가 있었더군요.
네, 대니얼 하갈이 이스라엘군 대변인이 21일에 영상 성명을 냈는데요. 이 베이루트에 있는 한 병원 아래 위치한 벙커에 이 수억 달러어치의 현금과 금이 있다면서 레바논 정부 당국과 국제 기구들한테 헤즈볼라가 이걸 테러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쓰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하가리 대변인은 이번 발표가 지난 몇 년 동안에 수집한 정보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레바논 당국은 로이터통신에 해당 발표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미국 대선 소식입니다. 자, 이제 대선까지 2주 남았습니다.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금 유권자 표심을 얻기 위해서 총력전에 나서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지지율이 초박빙인데다가 이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서 두 후보가 야외 유세라든지 타운홀 모임, 언론 회견, 또 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이 TV 광고 등을 통해서 이 막바지 힘을 쏟고 있습니다. 네. 아, 이런 가운데 21일에 이 해리스 후보가 리즈 체니 전 공화당 하원 의원과 함께 이 경합 지역 세 곳을 돌았고요. 트럼프 후보는 최근에 이 연이어 지나간 허리케인 탓에 큰 피해가 난 이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유세했습니다. 네,
자 먼저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 일정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해리스 후보가 21일에는 어디를 갔습니까?
네, 경합주죠. 이 미시간과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주에서 이 체니 전 의원과 함께 이 타운홀 형식의 대담을 했습니다. 네. 아, 이날 행사에서는 뭐 공화당 출신이지만 이 해리스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한 체니 전 의원이 역시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 그는 타운홀 모임에서 이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고 다시 강조했는데요. 체니 전 의원 말을 들어보죠.
And when you think about that level of instability, the level of erratic decision.
네, 트럼프 후보의 불안정성, 이 변덕스러운 의사결정 수준, 또 여성 혐오를 생각을 하면 이 트럼프 후보는 대통령 집무실 권한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아,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선택의 직면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건 당이 아니라 이 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라고 이 체니 전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네. 예, 체니 전 의원은 이 공화당 안에서 이 트럼프 후보의 매우 비판적인 사람 가운데 한 명인데요. 아버지가 바로 이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에 부통령을 지낸 딕 체니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는 노스캐롤라이나 유세에서 연방정부의 허리케인 대응을 다시 비난했다고요.
네, 트럼프 후보는 이 노스캐롤라이나가 이 바이든 정부에게서 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비난했는데요. 트럼프 후보 말입니다.
They spent their money on illegal migrants. They spent their money. They didn't have any money left.
네, 바이든 정부가 이 불법 이주민들한테 돈을 다 써서 노스캐롤라이나를 지원할 돈이 남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면서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이 노스캐롤라이나가 필요로 하고 받아야 할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트럼프 후보는 약속했습니다.
예, 자 선거가 임박하니까 요즘 많은 언론 매체가 여론조사, 많은 매체가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자 로이터통신의 조사 결과가 22일 나왔습니다.
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해리스 후보가 이 전국 지지율에서 46%로 트럼프 후보의 3%포인트 앞서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번 조사에서도 45대 42로 역시 해리스 후보가 앞선 바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선거인단이 그 대통령을 뽑는 간접 선거니까요. 전국적인 어떤 지지율보다는 경합주의 그 선거인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선 승리 확률에서 트럼프 후보가 뭐 해리스 후보에 앞섰다는 전망도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죠. 이 더 힐이 이 자체 개선을 통해 밝힌 내용인데요.
네.
21일 기준으로 이 트럼프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이길 확률이 52%로 48%인 해리스 후보에 앞섰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아, 힐 집계에 따르면 지난 8월 20일 이후에 해리스 후보가 이 승리 확률에서 줄곧 앞서 있었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지구촌은 이번에는 유럽으로 가겠습니다. 자, 동유럽에 있는 나라입니다. 몰도바, 유럽연합 EU 가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물었네요.
네, 몰도바에서 20일 실시된 유럽연합 EU 가입을 묻는 국민투표에서 이 찬성이 아슬아슬하게 절반을 넘겼습니다. 21일 몰도바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개표가 약 99% 정도 진행됐는데 찬성이 50.39%, 반대가 49.61%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로써 몰도바가 EU 가입으로 가는 길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네. 이번 그 투표 결과가요, 사전에 그 사전조사 예측하고는 좀 다르게 나왔다고요?
네, 투표 전에 조사에서는 대략 63%가 EU 가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몰도바 정부는 러시아가 투표에 개입했다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네.
마이아 산두 대통령이 21일 기자회견에서 전례 없는 유권자 사기 또 외국의 간섭으로 이 투표가 훼손됐다면서 이거는 몰도바 주권에 대한 끔찍한 공격이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몰도바 정부 쪽의 얘기는 러시아가 몰도바의 EU 가입을 막기 위해서 방해를 했다는 거죠.
네, 러시아가 이 몰도바의 불안정과 또 EU 가입을 막기 위해서 이른바 이 복합전술, 하이브리드 전술을 강화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네.
러시아가 야당단체한테 자금을 지원하고 또 허위정보를 퍼뜨리고 그런가 하면 지방선거에 개입하는 등의 이 방해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건데요.
네.
그렇지만 러시아는 이런 주장을 모두 부인해왔습니다.
네. 몰도바가 언제부터 이렇게 EU 가입을 추진했던 겁니까?
네, 2년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이 산두 대통령이 가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그해 여름에 우크라이나와 함께 이 EU 후보국 지위를 받았습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번 이 몰도바 투표 결과에 대해서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술에 맞서 몰도바가 독립적이고 강하며 유럽의 미래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참고로 이 몰도바가 이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위치한 나라인데요. 유럽에서도 아주 가장 가난한 나라에 들어갑니다.
예. 자, EU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와 함께 대통령 선거도 같이 치렀네요.
네, 20일 선거에서 또 이 산두 대통령이 10명의 경쟁자와 대선을 치렀는데요. 득표율이 42%를 얻어서 가장 많은 득표율을 올리기는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과반 득표에는 실패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 결과에 따라서 이 득표율 1, 2위 후보가 다음 달 3일에 결선 투표를 치른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1차 투표에서 2위를 기록한 후보가 약 26%를 득표한 이 알렉산드르 스토야노글로 전 검찰총장입니다.
자, 몰도바의 이번 선거가 유럽에서 정말 많은 관심을 받은 이유가 있군요.
네, 이 구소련 국가인데요, 몰도바가. 이번에 EU에 가입해서 이 러시아 쪽 영향력에서 완전하게 벗어나려는 뜻을 시험하는 무대가 이번 국민투표였습니다.
네.
근데 이 가입 찬성표가 더 많이 나오기는 했는데 이 차가 크지가 않아서 이 대통령한테 부담이 될 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산두 대통령이 EU 가입을 추진하는 것 같은 이 친서방 정책을 펼치고 있는 반면에 결선 투표에서 맞붙을 이 스토야노글로 전 검찰총장은 이 친러시아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따라서 몰도바의 이번 대선이 친서방과 친러시아 진영의 싸움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 거군요.
맞습니다. 산두 대통령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난하면서 러시아에 의존하던 에너지 공급원을 다각화한 이유로 러시아 사회와의 관계가 악화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이 스토야노글로 후보는 자신이 집권하면 이와 러시아, 미국, 중국 등과 균형 잡힌 외교 정책을 펼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유럽 안보 관련 소식 하나 짧게 보죠. 로이터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에 갔군요.
네, 예고 없이 21일 우크라이나를 찾았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이날 성명을 냈는데요. 오스틴 장관이 우크라이나 지도부와 만나고 우크라이나가 전선에서 러시아 침략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다시 강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특히나 미국 대선이 두 주 남은 상황이라 이 우크라이나 전투가 미국 안보에 중요한 이유를 강조할 것이라고 성명은 전했습니다.
네. 자, 전쟁이 시작된 이후 오스틴 장관이 우크라이나에 간 게 처음은 아닌데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네. 오스틴 장관이 21일 방문해서 이 보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서 우크라이나를 위한 4억 달러 규모의 군사 지원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번 지원에는 로켓과 탄약, 장갑차, 그리고 다양한 대전차 무기 등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오스틴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에서 연설도 했군요.
네, 이날 우크라이나 국립외교아카데미에서 연설했는데요.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생존과 안보를 위해 싸우는 데 필요한 것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그러면서 이 러시아 침략을 막는 것이 서방 동맹의 필수적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 오스틴 장관은 다만 우크라이나의 즉각적인 나토 가입이나 러시아 본토 깊숙이 미사일 공격을 허용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신호도 주지 않았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끝으로 튀르키예 출신 이슬람 성직자가 미국에서 사망했다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반정부 인사이자 이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정적이었던 이 페틀라흐 귤렌 씨가 8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구체적인 사망 원인이 공개되지는 않았는데요. 그동안 건강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귤렌 씨가 지난 1999년부터 이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살았는데요. 20일에 치료를 받던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귤렌 씨 설교문을 올리는 웹사이트인 헤르쿨이 발표했습니다.
네. 자, 귤렌 씨, 어떻게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미국에서 이렇게 죽음을 맞게 됐을까요?
네, 1941년에 이 트리키의 이 에르주름주에서 태어났는데요. 이 저명한 이슬람 성직자입니다. 온건한 이슬람 주의를 주창하던 귤렌 씨가 그런데 군부에 쫓겨서 이 1980년부터 6년 동안 수배 생활을 했고요.
네.
결국에는 잡혔다가 풀려났습니다. 이후에 1999년 병치료차 미국으로 건너와서 줄곧 망명생활을 했습니다.
예, 그 에르도안 튀르키 대통령하고는 왜 정적이 된 겁니까?
네, 한때는 아주 정치적 동지였습니다.
네.
그런데 2013년 말에 에르도안 대통령과 가까운 이 장관과 공무원을 이 표적으로 한 이 부패 수사가 시작되면서 두 사람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 수사 배후에 귤렌 씨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래서 귤렌 씨한테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귤렌 씨가 주도하는 운동을 테러단체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 귤렌 씨를 2016년에 있었던 이 군부 쿠데타 시도 배후로 지목을 했는데요. 당시에 이 군부가 이 탱크와 전투기 등을 동원해서 이 에르도안 정부를 전복하라고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고 이 과정에서 약 250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에르도안 대통령의 이런 주장에 권린 씨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뭐 자신은 쿠데타에 연루되지 않았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귤렌 씨와 귤렌 씨 추종자들을 겨냥한 이 정부 탄압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귤렌 씨가 이끌었던 운동이죠. 이 히즈메트는 이 튀르키예 말로 봉사라는 뜻인데요. 이 서구식 교육과 자유시장 또 이 종교 간 소통을 장려하는 온건 이슬람주의의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쿠데타가 난 뒤에 이 운동이 튀르키예 안에서는 다 해체가 됐고요. 또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도 많이 줄었습니다.
예. 어떻게 튀르키예 정부 쪽에서는 귤렌 씨 사망에 대한 어떤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하칸 피단 외무장관이 21일 귤렌 씨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해 주면서 귤렌 씨가 암흑 조직의 수장이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피단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테러와의 싸움에 대한 우리 결의가 계속될 것이며 그의 사망 소식에 안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정부는 아직 뭐 반응을 내놓지는 않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는 그동안 이 귤렌 씨를 돌려보내려는 이 트립케 정부 요구에 줄곧 유보적인 자세를 보여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유권자 등록입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 대선의 유권자 등록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라면 누구나 대통령 선거에 참여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바로 유권자 등록입니다. 현재 노스다코타주를 제외하고 모든 주에서 선거 전에 유권자 등록을 요구합니다. 유권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은 보통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귀화한 시민권자여야 하고 선거일 기준으로 18살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중범죄로 복역 중이라든지 가석방 중이거나 법원으로부터 직접 장애 판결을 받으면 대체로 유권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유권자 등록은 한 번에 한 주에서만 가능하고 여러 주에서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은 2022년에 펴낸 보고서에서 주로 주가 유권자 등록 정책을 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정책은 전국 유권자 등록법과 미국 투표 도움법에 주로 규정된 몇몇 법률 요건에 따릅니다.
Every American citizen 18 and older with few exceptions is eligible to take part in elections. In a 2008
연방 총무청 GSA는 미국 대선 제도를 설명하는 자료에서 유권자 등록 방법으로 다음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바로 온라인과 우편, 그리고 지역 선거 사무소나 차량 등록국 DMV 직접 방문입니다. 유권자 등록을 하려면 대부분의 경우 운전면허나 주가 발급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만일 그런 것이 없으면 은행 거래 명세서라든가 전기 상하수도 요금 명세 같은 다른 유형의 서류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경우 주가 선거 전에 유권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는 기한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의 2022 인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대선에서 약 1억 6,800만 명이 유권자로 등록했습니다. 연방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22년에 공개한 자료에서 2020년 대선에서 약 1억 5,800만 명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권자 자동 등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 연령에 해당하는 유권자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선거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 대선의 유권자 등록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세계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50부 린든 존슨 대통령 시대.
린든 베인스 존슨은 어느 날 갑자기 미국의 제36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1963년 11월 22일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했던 바로 그날 린든 존슨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이어받았습니다. 사건 당시 존슨 부통령은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함께 텍사스주 달라스를 방문 중이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차량 가두 행렬 도중 리 하비 오즈월드가 쏜 총을 맞고 사망한 지 몇 시간 뒤 존슨 부통령은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대통령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텍사스주를 방문하고 있던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린든 존슨 부통령은 주요 도시를 돌아보는 일정이 끝나고 나면 존슨 부통령의 텍사스 목장에서 휴식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존슨 부통령은 케네디 대통령이 갑자기 암살당하면서 급히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워싱턴 DC로 향했습니다. 대통령직은 존슨 부통령에게 즉시 승계됐습니다. 린든 존슨 부통령은 케네디 대통령의 유해를 싣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미합중국 제36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린든 존슨 대통령은 케네디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존슨 대통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라는 말로 갑작스럽게 대통령이 된 심정을 표현했습니다. 미 합중국의 새 대통령 존슨 대통령은 사람들과 또 신의 도움을 함께 청하며 대통령직을 시작했습니다.
린든 존슨 대통령은 1908년 미국 텍사스주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린든 존슨의 아버지는 집안 대대로 내려온 호박이 농장주이면서 오랫동안 민주당 소속 텍사스주 하원의원에 지낸 정치인이었습니다. 린든 존슨의 부모님은 빚 때문에 농장을 잃고 여러 번 파산의 위기에 처했고 이런 환경에서 린든 존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학창시절에 린든 존슨은 학업 성적이 그다지 뛰어난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린든 존슨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동안 여행을 다니면서 몇 가지 다른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청년 시절 린든 존슨은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습니다. 린든 존슨은 공부하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몇 년 뒤 사우스 웨스트 텍사스 주립 사범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린든 존슨은 대학 시절 뛰어난 지도력을 가진 학생회 간부이면서 정치 운동가였습니다.
린든 존슨은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사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교사로서 린든 존슨은 학생 지도에 뛰어난 능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교사 생활은 그다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과거 멕시코 영토였던 텍사스에는 남미계 주민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린든 존슨은 멕시코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몹시 가난하고 힘들게 산다는 걸 알게 됐죠. 린든 존슨은 교사보다는 정치인이 되면 어려운 사람을 더 잘 도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지역 정치인의 선거 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린든 존슨은 정치인 아버지를 보고 자라면서 일찍부터 정치에 대한 꿈을 키웠습니다. 린든 존슨은 어릴 때부터 정치인 기질이 남달랐습니다. 실제로 주위 사람들이 린든 존슨은 어렸을 때부터 정치인이었다라고 할 만큼 다른 사람에게 자기 생각을 알리고 설득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린든 존슨은 20대 초반에 텍사스주 연방 하원의원의 보좌관으로 처음 정계에 발을 디뎠습니다.
1931년 청년 린든 존슨은 연방 하원의원 보좌관이 되어 텍사스주를 떠나 워싱턴 DC로 향했습니다. 워싱턴 DC 정계에 진출하고 4년 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린든 존슨을 젊은이를 위한 전국적인 사회 사업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린든 존슨은 연방 하원 의원으로 출마했습니다. 린든 존슨은 29살에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곧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됐을 때 린든 존슨은 의회 의원 중 최초로 군대 입대했습니다.
린든 존슨은 1941년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자 연방 하원의원 신분으로 군에 지원해 해군 예비역 장교가 됐습니다. 린든 존슨은 2차 세계대전 전투 경험으로 미국의 세 번째 무공 훈장인 은성 훈장을 받았고 그 뒤 루즈벨트 대통령이 모든 연방의원의 현역 복무를 금지하면서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린든 존슨은 케네디 대통령 행정부의 부통령으로 선출되기 전 상원과 하원에서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린든 존슨은 12년 동안 연방 하원 의원을 지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교회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변명해보세요. 할 말 있으면 하시라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배워보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you are late again. What do you have to say for yourself?
I'm really sorry. I lost track of time.
You always seem to be running behind. This is becoming a regular thing.
I know, and I feel terrible about it. I promise I'll set reminders and try to manage my time better. I didn't mean to keep you waiting.
Johnny, 약속 시간에 또 늦었습니다. 제가 할 말 있으면 해보시죠. 변명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What do you have to say for yourself?
당신을 위해서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변명하시겠냐는 표현입니다.
What do you have to say for yourself? What have you got to say for yourself? Explain yourself.
변명하다.
Make an excuse. Excuse.
변명?
Make.
만들다?
Don't make an excuse.
변명하지 마세요. 당신을 위해서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변명해 보세요.
What do you have to say for yourself? What have you got to say for yourself?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들어보겠습니다. John, you are late again. What do you have to say for yourself?
I'm really sorry. I lost track of time.
You always seem to be running behind. This is becoming a regular thing.
I know, and I feel terrible about it. I promise I'll set reminders and try to manage my time better. I didn't mean to keep you waiting.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You're late again.
또 늦었군요.
What do you have to say for yourself?
변명해 보세요.
I lost track of time.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You always seem to be running behind. Run behind.
예정된 시간보다 늦어지다.
You always seem to be running behind.
당신은 항상 늦게 오는 것 같아요.
You're constantly arriving late. You frequently fall behind schedule. It seems like you're often running late. I promise I'll set reminders and try to manage my time better.
약속합니다. 알람을 설정하고 시간 관리를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I didn't mean to keep you waiting. I didn't mean to.
일부러 뭐뭐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I didn't mean to keep you waiting.
고의로 당신을 기다리게 만든 건 아닙니다.
What do you have to say for yourself?
변명해 보세요. 할 말 있으면 하세요.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You are late again. What do you have to say for yourself?
Oh, I'm really sorry. I lost track of time.
You always seem to be running behind. This is becoming a regular thing.
I know, and I feel terrible about it. I promise I'll set reminders and try to manage my time better. I didn't mean to keep you waiting.
매일 영어는 BOA 매일 영어 플러스로 BOA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원고를 보기 원하시면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Everyday English BOA 매일 영어 오늘은 변명해 보세요.
What do you have to say for yourself? What have you got to say for yourself?
할 말 있으면 하시라는 표현 배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과 이라크는 이라크와 시리아의 테러 조직 이슬람 국가를 격퇴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연합군이 2025년 9월 이라크에서 임무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이라크 공동성명에 따르면 향후 12개월간 이라크 군대를 지원하고 이슬람 국가에 대한 압력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양국 안보협정으로 전환될 계획입니다. 이라크 정부의 요청에 따라 미국이 연합군을 조직해 이라크와 시리아의 상당 부분을 점령한 이슬람 국가의 끔찍한 폭력에 맞서 싸운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최근 이슬람 국가 격퇴를 위한 장관급 회의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연합군이 12개국에서 87개국으로 늘어난 것에 주목했습니다.
In 2017, Coalition partners dismantled the last ISIS stronghold in Iraq. Two years later, we did the same in Syria.
블링컨 장관은 연합군 파트너들은 이라크의 마지막 이슬람 국가 거점을 해체했다며 2년 후 우리는 시리아에서도 같은 일을 해냈고 칼리프 국가를 세우려는 이슬람 국가의 노력을 사실상 무산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우리는 이슬람 국가로 인해 황폐화된 일부 지역사회의 안전과 공공사회 기반시설을 복구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하지만 우리는 임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a moment of enormous volatility in the Middle East. It's more important than ever that we enhance our efforts to strengthen security.
블링컨 장관은 지금 중동에서 엄청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라크와 시리아를 포함해 안보와 안정을 강화하고 이슬람 국가와 같은 극단주의자들이 이 지역의 분쟁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라크 정부가 이슬람 국가가 이라크 국경 내 영토를 탈환할 수 없도록 하는데 더 큰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시리아를 포함해 이라크 외부로부터 테러 세력 침투를 막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Finally, we will strengthen our cooperation against ISIS branches outside of the Middle East. In sub-Saharan Africa, ISIS
블링컨 장관은 마지막으로 중동 이외의 지역의 이슬람 국가 잔당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 이슬람 국가 잔당은 기존 무장단체로부터 이미 기반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에서 국경 보안과 대테러 작전에 1억 4,800만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은 이라크와 시리아의 연례 안정화를 위한 사업에 1억 6,800만 달러를 기부할 예정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지금은 포기할 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우리의 공동 임무를 다시 수행하고 이슬람 국가를 단호하게 물리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더 큰 안보와 안정을 보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 논평에 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그리고 USA를 쓰시면 됩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he Voice of America.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